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저희들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참으로 반응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4편은 제가 일전에 3편을 제가 설교한 적이 1년 전쯤에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3편과 4편은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3장 보면 3편, 시편 3편도 그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4편도 그런 짝을 이루는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치러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또 피할 때 쓰였던 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정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자기가 지금 간구할 때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곤란이라고 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는 것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이끌어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제로 보면은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되어져 있는 그 상황,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오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그가 믿기 때문에 그가 간구했던 것을 응답해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그가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한 거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금까지 이렇게 너그럽고 평안하게 이끌어 주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해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내게 지금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곤란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곤란 중에 있을 때 그때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만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평상시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도우심이 어떻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다가 좋을 때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만 딱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갈급하고 데스퍼레이트하고 막 그냥 상황이 정말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전능하심을 그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자기 사정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좋을 때 평안할 때도 기도하시고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또 때로는 어려울 때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기의 머리 이성 지식으로만 하는 기도는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또 생각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시편 5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시편 5편 7편에는 오직 나의 주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에 주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언약적 사랑,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인애, 자비, 성실 이런 걸 가르쳐서 주의 풍성한 사랑, 헤세드, mercy, loving kindness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인애, 자비, 성실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하냐면 주를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풍성한 그 자비와 은혜, 한결같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다. 예배자가 되는 것도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보면 은혜를 베푸사 또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 때 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클리어하게 우리가 언더스탠딩을 하게 될 때 바로 확실히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환난을 겪게 될 때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상황 어려움을 극복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곤란 중에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알고 극복해야 된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말이시죠.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보면 경건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닙니다. 택하셔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경건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정말 핍박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핍박자여 박해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비방자 박해자 포행자였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국 사도로서 쓰임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있느냐면 그냥 평상시의 어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명령합니다. 알아라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다윗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압살롬을 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더불어 그 다윗의 그 왕좌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영모, 그런 반역 세력의 주도자들,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자기의 그 왕자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던 그 모든 반역의 세력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권면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택했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반역의 무리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그런 담대함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사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 그 왕자, 하나님이 그를 높였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욕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냐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 어떤 영어 속에는 worthless thing, 가치 없는 것들, 어떤 성경에는 망상이다. 그리고 그를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 이 거짓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false god, 그러니까 거짓 신을 구하려 하는가, 우상을 그러니까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관계없는 사람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었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가치 없고 거짓된 것들, 그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요 본성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경건한 자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쩌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다윗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그들일지라도 그들은 분명히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택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택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깨달아야 되고 그런 헛된 일들,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짓된 일을 꾸미고 도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일을 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망상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것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잘되고 번영하고 있으니까 그 헛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말합니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알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내가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한 다음에 영어로 이제 세미콜론을 딱 찍었습니다. 세미콜론은 인과관계를 설명하거나 그 다음에 앞 문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 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택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런 인격적 친밀한 인격 가운데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압살롬과 그 무리를 향해서 지금 권면의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 택하셨다라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 생명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명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끌어주셨어요. 간구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 헛된 짓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고 영광을 바꾸려고 욕되게 하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는 일이다. 헛된 일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타락한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권고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회개하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건 경외심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헛된 일을 도모하고 거짓을 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도모하는 그 죄악 때문에 떨어야 된다. 두려워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 떤다, 원어적인 면이 떤다라는 말이 있는데 또 하나 여기 우리 그 한글 성경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2번 하고 여러분의 성경 중에서 이런 말 있어요. 분내어. 분내며. 분내어라고 되어 있죠. 분내어. 그 영어 성경에 어떤 영어에 뭐라면 in your 뭐라고 했냐면요. In your anger. 그 다음에 be angry, do not sin. Be angry, do not sin. In your anger, do not sin.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낸다는 말 하고요. 떤다는 말이 같이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그래서 이 NASB 영어 성경은 tremble 이라고 되어 있고 ESB 영어에서 be angry. NIV 영어에서는 in your ang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복합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분을 내야 된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떨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를 말하고 있는 회개의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추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로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회개인데 성령의 역사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려는 마음과 삶의 변화이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미워하고 분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저희 교회 교단, 저희 교단에서 이제 그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공과 공부 조그만 소책자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자기 죄를 미워하고 분내고 그걸 말해줬어요. 여기서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야 됩니다.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62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 때도 너 자신의 너의 영혼을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보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쏟아 분다는 것이 좋은 일만 쏟아 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사정을 다 쏟아낸다는 건 자기 사정을 아뢰고 심지어는 죄까지 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그리고 심중에 말하고, 이 심중에 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중에서 고요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서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히 회개해야 된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알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죄를 떨며 분을 내며 고백하고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회개자의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놀라운 것은 이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한테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합니다.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전쟁이 있어요. 전쟁에서 전쟁터에 있으니까 동물 제사 이런 것들을 죽여서 각을 뜨고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의 제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의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세바를 취했을 때 그 회개하고 했던 기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구약시대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번제를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회개 없는 제사,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 상한 심령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형식적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제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중심에서 자기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신약시대 이 제사가 예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이거 이상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상한 심령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들 그러는데, 뭐 다 하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의의 제사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의의 제사입니다. 동물 제사가 아닙니다. 동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거긴 전쟁터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도 우리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런 의의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헛된 일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떨며 범죄하며 회개하며 의의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런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러한 자, 여러분 이러한 자가 지금 어떤 자입니까? 바로 환난에서 곤란 중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왜 이런 다윗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하는 반역의 무리들이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해도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했을까요?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아들이 그런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이 쫓아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아마 일반적인 부모 같으면 이 고약한 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내가 키웠는데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의 미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압살롬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 압살롬을 증오하고 미워했을까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아들을 미워할 수 없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곤란한 중에서도 권면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위경에 그런 환난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면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해 주셔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것이 단순히 위기 극복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그는 그 아들과 그를 쫓는 압살롬의 무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리고 이런 헛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의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압살롬이 막 자기를 다윗을 대적하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다윗은 지금 쫓김을 당하니까 이굴에서 저굴에서 지금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의 말이 들려옵니다. 5절에 6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건 불평입니다. 도대체가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지금 선을 도와줄 자 선을 보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상황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아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왕이요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다 쫓겨가고 지금 이렇게 이굴에서 저굴에서 숨겨 있는데 지금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지금 선을 보일 자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하오니,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그가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예요.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의 얼굴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얼굴을 비춰준다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으로 엄히 다스린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공의와 진노의 얼굴입니다. 심판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에 우리 성도님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얼굴이 믿는 자에게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들이 다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는 이러한 불평과 그런 원망의 소리를 할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 은혜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그 은혜로 비춰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믿는 자가 어려운 그런 공고한 곤란한 가운데, 환란 가운데 취해야 할 자세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시련이나 환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도.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 환란을 이길 때, 극복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응답할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 기쁨과 은혜와 기쁨이,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당면해 있는 어떤 어려움과 환란인가 위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자,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아까 좀 전에는 자기에게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얼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얼굴을 비춰 달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1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니까 은혜를 더 충만하게 달라는 거죠. 은혜를 비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 1절과 6절에도 주의 얼굴, 은혜를 비춰 달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농경지 그 고대 사회에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포도주는 그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 풍성함, 그런 것들이 포도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식과 새 포도주는 자기들이 농사에서 얻은 이 수확한 것들이 풍성하다는 말은 이런 물질적 부요를 자기들이,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있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만족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질적인 풍요가 자기들에게 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고대 시대는 곡식과 세포도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물질적 풍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간구했으니까 하나님 응답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기쁘겠죠. 당연히 기쁘죠. 우리 성도님들도 필요한 것들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간구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조건부적인 기쁨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뜻대로 구했을 때 주셨을 때 그때만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만 기뻐하고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리라고 했다든지 좀 지연이 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조건부적인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기쁨이 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의 기쁨이 자꾸만 기복적인 기쁨이 돼요. 기복신앙으로 가까워집니다. 기복신앙이 뭐예요? 복만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 주시는 복만을 구해서 복으로만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 여러분 그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복신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 영적인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사람들이 그런 물질적 번영과 부요함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그보다 더 풍성하다. 그것보다 더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쫓겨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기 아들의 신하들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화가 나겠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지금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죠. 아마 이렇게 기쁨이면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포도주라든지 새 포도주라든지 곡식이 풍성할 때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수확했다고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영적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자기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기쁨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inexpressible joy.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영광의 기쁨, glorious joy. 이런 기쁨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입니다. 그런 은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물론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은 확실히 믿었겠지만 그런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기쁨을 하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 기쁨은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급한 상태, 어떤 공고한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은 하나님이 일대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의 즐거움,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삶이고, 그러한 기쁨과 감격의 감격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당면한 상황도 넉넉히 초월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전쟁터에서도 평안함을 누렸다고 합니다.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걸 믿은 거예요. 평안히 그에게 평안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군대들이 자기를 쫓아온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안전케 해주시는 보호하심을 자기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어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자기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마음에 답답할 때 있으십니까? 힘들 때 있으세요?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표현해도 이 입장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은 누구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말하지만 우리 속에 속 깊은 내용을 다 우리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런 답답한 상황과 공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안전히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권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너 잠깐만, 허탄한 것들을, 너희들 그런 것들 찾지 말아라. 하나님은 택한 자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그들 보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답답한 우리 상황 속에서 살아갈 우리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조건부적인 그런 기쁨을 초월하는 기쁨, 놀라 생각할 수 없는 그 초월하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강은 같이 갑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 은혜 기쁨을 맛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